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갑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부분이 있지만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흔히 대사명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내려갈까요? 제가 16절하고 여러분 17절하고 교독해서 가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라. 즉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초점이라 그럴까요? 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너무 바쁘게 살다가 보면은 내가 왜 사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 거지?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저희들이 활이 시위를 감길 때에 또는 이렇게 연주하는 바이올리니스트라든지 현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연주하기 바로 전에 이렇게 줄을 이렇게 감는다 그럽니까? 해서 팽팽하게 당기는 것처럼 내 삶에 있어서 삶에 이렇게 느슨하게 되고 힘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 그때 이 말씀이 힘을 주어지게 하고 삶에 있어서 필요한 그 긴장을 그 필요한 그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이 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그 세 부분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 살게 하신 그 배경, 주님께서 살게 하시고 이런 배경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 보니까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던 그런 배경이 어떤 것인가 예수가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큰 사명을 주었지만은 그들이 엄청난 생각을 하고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제자를 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예수를 만나려는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갔던 이유는 그저 지극한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한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시고 나면은 그 산에 가라 그랬으니까 그저 그 한 가지 따라서 간 것밖에 없습니다. 사명은 누구에게 주는가? 순종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사명의 자격은 순종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사명을 받으러 순종한 것도 아니고요. 사명을 받으러 그 자리 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간 것은 그냥 예수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작은 순종으로 그 자리 갔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그 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가지 않았다면은 예수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왜 예수는 왜 불어 그렇게 그 사명을 그 자리에서 주었을까?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많은 것을 기적을 베푸는 자리가 그 예루살렘이었지만은 예루살렘에서 그 사명을 주시면은 좀 쉽습니까? 근데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예수와 함께 이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예수와 함께 삶을 나누었던 그 자리로 예수는 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낸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가정이면 가정이겠고 직장이면 직장이겠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명의 자리를 이렇게 특별히 무슨 뭐 이렇게 예배 어떤 교회 어떤 특별한 그런 자리에 국한시키는데 예수가 사명을 주시는 자리는 지극히 평범하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낸 그 자리로 오게끔 해서 그 자리에 와야 그만큼 작은 순종을 해야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을 줄 수 있는 그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자격의 조건과 하나님이 보는 자격의 조건은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 그저 부족한 인생이고 제 사역의 경험이고 제 삶의 자리를 돌이켜본다 하더라도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돌이켜보았을 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셨을 때에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경우는 저는 없습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어쩌다가 보니까 그 자리 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그게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미국에 오실 때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 어떤 사업을 시작했었을 때에 그때에 어떤 지역으로 이사를 갔었을 때에 그 의도성을 가지고 한 것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사명을 주는 사람들이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완전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때 예수께서 사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왜 내가 이 자리에 왔는지 또 예수가 어떤 분인지 지금 무슨 사명을 하는 건지 부활한 사실조차도 지금 눈에 보고 있지만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왜 의심하였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그분이 예수인지 아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성찬을 베풀 때에 눈을 들어보니까 우리와 함께 있었던 그분이 예수가 아니던가라고 확인이 되는 것처럼 저는 생각할 때에 지금 이분이 예수였던가라는 것이 사실은 어느 때에서 정말 확인이 되는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해주셨다는 것이 어떻게 확인이 되든가 제 경험을 따져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그렇고요. 뒤를 돌아보니까 아 이렇게 갔던 이것이 주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이지 현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임재를 주님의 부활하신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때가 그때가 예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맡깁니다. 그래서 사명의 자격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격은 순종에 있고요. 더더군다나 사명의 자격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불러주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불러주셔서 나머지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활하신 예수를 의심하는 사람까지라도 주님이 불러주셨을 때에는 주님께서는 엄청난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자신감은 내가 내 말대로 순종해보면은 미래적으로 순종해보면은 내가 어떤 부활한 주님인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주님께서 이런저런 사명을 주시는 자리에서 너무 자격지심 안 가지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모세의 경우도 그렇고 다윗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 신앙 경험을 봐도 그렇고요. 나가 뭔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것을 다 벗기세요. 그것을 다 아삭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 엘리야 같은 경우라도 자신이 이렇게 갈멜산에서 엄청난 체험을 하고 여기 대해서 이 정도 됐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은 정말로 이렇게 자연의 모든 것을 움직일 정도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던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자리에 있었을 때에 엘리야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인가 완전히 좌절합니다. 그런 엘리야를 로뎀나무 밑에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까마귀가 주는 거 가지고 먹고 사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아주 절박한 그런 가난하고 처절한 입장에 두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붓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판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술은 명령에 선행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을 볼 때 종종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는가 하면은 내가 제자 만들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지키게 한다는 내가라는 여기에 관심을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 대한 전제가 어딘가 하면은 그 서술형, 사실형으로 먼저 준 전제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사람인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께 주셨으니 라는 것입니다. 그가 태초의 말씀으로 흑암과 혼돈의 세계에 하늘과 땅에 땅을 조성하였듯이 사망과 오염의 세상에 예수는 말씀으로 구원과 그 회복을 가져오십니다. 그런데 예수가 권세를 가진 사실을 제자들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권세는 어떻게 말대로 이행되는 힘의 행사에서 그 권세는 실체를 드러냅니다. 말대로 실천해 보아야 그 권력의 그 힘의 진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하는 것을 경험해 보려면은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 보아야 이것이 정말로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사람을 제자를 삼고 키워가는 이 일을 해보려면은 사람 한 명의 마음을 못 바꿉니다. 자식이라도 남편이라도 아내라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도 사람 한 명의 마음은 바꾼다는 것은 억지로 내가 돈을 줘서 무엇을 해서 억압으로 시킬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바꾸고 바꾼다는 것을 해볼 때에는 하늘과 땅의 이 권세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풀 한 포기 심어서 조그만 그 열매 하나 심어서 나무가 큰 거 심거나 조그만 거 이렇게 정말로 겨자씨 한 알만한 거 심거나 그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똑같이 필요해서 있는 것이지 큰 거는 내가 못하지만은 작은 거 풀 한 포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까?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거 할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함께 해야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지금 주셨을 때 내가 가서 힘이 모자라고 내가 겁이 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 내가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이분이 이렇게 하셨으니 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졌으면은 이것을 이 힘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가? 여러분 돈을 벌었을 때에, 내가 힘을 가졌을 때, 내가 건강을 가졌을 때에,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졌는가란 목적을 가지지 못했을 때에는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라는 이것이,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주셨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입장을 주셨지? 마치 에스더에게 모르드개가 내가 왕후의 위를 가짐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어떻게 아느냐라는 것처럼, 이것을 가지지 못할 때에는 부패됩니다.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그냥 부패되고 자기만 알게 되고 썩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는데 첫 번째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저런 나의 컴포트존, 나로 하여금 익숙한 이런 입장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에, 기회를 주실 때에 가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가지 않으면은 이것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가라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말과는 도저히 하나로 병립될 수가 없습니다. 누차 하는 이야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타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극성맞은 아버지처럼 정말로 여기 대해서 이런 기회도 주고 이런 준비도 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라고 할 때에 여러분 도전해보지 않으면은, 나로 하여금 익숙한 입장에 두지 않으면은, 우리는 거기 대해서 내가 뭐로 만들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 있는지 경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종이 한 장을 어깨에 얹고 힘을 쓰기는 쓰겠지만은 그것은 무척 힘듭니다. 나는 살아갈 때에 내가 힘이 들려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는 힘이 드는 환경에 내가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힘이 생기고 맛술이 생기고 올라가는 것이지, 쉽고 편안하고 그저 내가 익숙한 것으로만 가다 보면은 자꾸만 좁아지고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가서 그럴 때에, 내가 불안해질 때에, 내가 불편할 때에 그것을 이상하다고 생각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세워가시고 익숙하시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그저 로케이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입장에 두셨을 때에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미국에 오셔서 영어 하시고 힘든 입장에 두시게 하셨을 때에 부대끼는 것입니다. 하다가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주신 것을 뭔지를 안 해보면은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가서 하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미국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여러 다양한 사람을 만날 때에, 그 만날 때에 마음에 무슨 마음으로 만나시는가? 제자로 삼는다는 의도입니다. 그것은 저 사람이 제자로 삼아주소서라고 시작해서 오는 사람은 이상합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찾아온 사람을 제가 기억하는 바로서는 제자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멘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챙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는 내가 볼 때에 제자를 삼는 사람의 의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주님께서 제자를 삼을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저 제자를 삼았을 때 그 사람에게 나의 인생을 투자했습니다. 우리는 투자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투자, 한 사람을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저 사람이 몰라도요, 저 사람이 몰라도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 인생을 쏟아붓겠다는 나의 일방적인 결정입니다. 그 의도성을 가지고 주님이 맡겨주시는 사람이 어딘가 베드로에게 찾아가셨고 안드레에게 찾아가셨고 요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세워가면서 때가 되면 알게 하는 그 의도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것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정말로 내 자식이 되기까지에는 제자를 삼아서 했던 그것이 되기까지에는 그것은 지나보면은 그저 남남입니다. 좀 지나보면은 품 안의 자식이지 품 밖의 자식은 그저 과거에 이런 좋은 기억이 있었고 핏줄로 땡기는 거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제자로 삼아서 정말로 함께 비전을 나누고 가치관을 나누고 함께 인생을 투자하는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공감하고 나눌 수가 있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실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형제와 자매들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친척이요 누가 내 아비요 아버지 어머니겠느냐 라면서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그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런 이유일시다.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는 가족들이 바뀌고 난 다음에야 그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정말로 너무 익숙하니까 익숙해서 그것을 가치 없이 여겼던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언약의 관계를 맺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 할례의 완성입니다. 주님께서 그저 결혼식처럼요.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도 할 때에 맨 처음에 오시면은 방문교인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교회 출석하시면은 출석교인 아무리 오래 출석하더라도요. 언약교인까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 아무리 많이 자주 어떻게 보면 찾아오는 손님 있습니다. 아무리 자주 놀러와도 마실 단위로 온다 하더라도 그 손님이 와서요. 아무리 좋은 것을 선물을 갖고 온다 하더라도 갑자기 집에 오니까 와가지고요. 가구를 다 옮겨놓고요. 방의 위치를 옮겨놓고 이러고 있으면은 그것은 손님이 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집에 자주 온다 하더라도 나랑 의형제를 맺는 거 아닌 다음에는 가족은 아닙니다. 언약교인에서 언약교인으로 가는 이런 관계를 해서 서로 간에 마치 결혼하듯이 서로 간에 언약으로 들어와서 맹세를 하고 들어와야 그때부터 시작해서 언약교인입니다. 이 관계를 하지 않으면은 그저 익숙하면은 이것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그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교인으로 맺을 때에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당신이 장로가 되었든지 집사가 되었든지 권사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 믿느냐는 고백부터 챙깁니다. 그것부터 해야 나머지 것이 되는 것이지 직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주님께서 그러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말씀만 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대로 취사 선택해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있어서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편식되게 편협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셨을 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지.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해서 너희가 그 이렇게 지킨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 안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때로는 우리가 가르칠 때에 내가 다 순종하지 못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에게 가르칠 때에요. 내가 다 모든 것을 다 지키고 난 다음에 자식을 가르쳤습니까? 그대로 자식을 가르쳤으면 저는 자식 가르칠 수 있는 거가 별로 없습니다. 부모기 때문에요. 부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할 일은 내가 다 순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분부하고 나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배운 것을 그것을 나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까지 그것이 내가 해야 될 내가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저기 배워라. 그렇지만 행하는 것은 배우지 마라. 라는 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 똑같은 이치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할 때에 내 마음에 나도 다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 양심의 가책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많이 극복을 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어떤 때에는 이 말씀대로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나 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네가 아니고 내다. 네가 아니고 내다. 내가 할 것은 네가 다 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은 이 사람들 다 그거 돼. 내 배가 다 부르고 나면은 나 이렇게 애들도 밥 줄 때 내 배가 부르면은 음식 만들기도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관계없이 주님께서 분부한 것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볼지어다입니다. 그러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한 2분이면 끝납니다. 맨 처음에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는 것은 예수님만 아는 사실이 옳시다. 그런데 그 사실이 지금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은 것은 내가 보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경험이 이렇게 객관적 사실이 나의 체험으로 들어오기까지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바로 이 현재에 순종하는 의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해보지 못하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이런 큰 권세를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해보지를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로 가십니다. 가실 때에 순종의 기회가 오실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경험을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베이비 태어났을 때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에 나온 그 말씀을 주님이 떠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것으로 완성시켰듯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삶의 자리에 가실 때마다 주님이 계신 것을 살아서 움직이신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